상상해 보시죠. 초속 22m로 날아가는 드론 레이싱 트랙입니다. 여러분 옆에는 스위스 국가대표 조종사가 조종간에 꽉 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네,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드론은 와, 단한 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완벽한 공기역학적 궤적을 그리면서 챔피언을 가볍게 앞지르는 거죠.
인간 챔피언은 뒤처진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결국 무리한 기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 벽에 부딪혀서 추락하고 마는데, 반면에 그 흔들림 없는 드론을 조종하는 건단한 번의 심장박동도 없는 구글, 딥마인드의 AI였습니다.
사실 인간의 그 감정적인 동요, 이른바 레이지라고 부르는 분노나 당황스러움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리 법칙을 완벽히 계산해낸 AI 앞에서는 감정이 사치라는 거네요. 자, 이번 심층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방대하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6월 첫째 주에 기술업계에 쏟아진 거대한 업데이트라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의 주요 발표부터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소식, 앤스트로픽의 내부 데이터, 그리고 수입 AI 뉴스레터의 연구 논문들까지 출처가 엄청납니다.
한국의 피지컬 AI 국책 사업 기사나 랭크 피봇의 분석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줄 완벽한 지식의 지름길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텍스트만 내뱉던 챗봇이 이제 스스로 행동하고 물리적 세계로 진출하고 심지어 스스로 진화하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진화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는지 그 점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과거에는 우리가 키보드를 치면 AI가 텍스트로 대답만 했잖아요?
네, 전형적인 묻고 답하기 형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직접 마우스를 쥐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마우스를 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에이전틱 AI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했고요.
구글도 에이전틱 2.0을 내놓았죠.
맞습니다. 이전에 AI가 다른 소프트웨어랑 소통을 하려면 개발자가 미리 뚫어놓은 API라는 전용 통로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아, 그 전용 도로 같은 거 말이죠?
네. 하지만 이제 AI는 사람처럼 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를 직접 보고 어떤 버튼을 클릭해야 할지 파악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API가 아예 없는 낡은 시스템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수십 년된 레거시 기업용 시스템까지도 그냥 인간 직원처럼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잠깐만요. 이거 제 일상으로 비유해 볼게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에서 옛날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영수증 하나하나 스캔하고 비용 처리하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 있거든요.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AI가 저한테 비용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매뉴얼만 읽어주는 똑똑한 도서관 사서였다면요.
네.
지금의 에이전틱 AI는 제 화면을 보고 직접 로그인해서 영수증 숫자를 기입하고 제출 버튼까지 딱 누르는 일종의 부서장이 되었다는 거네요.
수중 A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B를 처리했다면 말이죠.
네, 보통은 그렇게 순서대로 하잖아요.
이제는 다수의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병렬로 투입돼서 수백 개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해버립니다.
와, 엄청나게 효율적이긴 한데, 듣다 보니 동시에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제 컴퓨터 화면을 AI가 직접 조작하고 결제 시스템까지 접근한다면 도대체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AI한테 제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야 하나요? 솔직히 그건 보안의 악몽이잖아요.
빅테크들도 그 보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키볼트라는 기술을 이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통합했다는 거예요.
애저 키볼트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자격 증명을 AI 모델 자체에 절대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급 호텔의 발레 파킹 시스템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 내 차에 마스터키를 다 주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기사에게 시동만 걸수 있고 트렁크는 못 여는 발레키만 주는 것처럼 백그라운드에서 암호화된 토큰 형태로 권한만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AI는 자기가 무슨 비밀번호를 쳤는데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통제 메커니즘이 완전히 진화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의 자동화는 무조건 A를 하고 나면 B를 해라 라는 식의 아주 결정론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중간에 뭐 하나 바뀌면 바로 에러가 나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에이전틱 AI는 워크플로우 안에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 내립니다. 웹사이트 버튼 위치가 바뀌면 스스로 스크롤을 내려서 다시 찾는 식이죠.
소프트웨어 공간에서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행동력이 이제 모니터 밖의 진짜 세상,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로 뻗어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니까요.
네. 모니터 안에서는 우르나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면 되지만 현실 공장에서 로봇이 실수하면 기계가 망가지거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지금 글로벌 빅테크와 각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새로운 전장입니다. 한국에서 34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인 피지컬 AI 국책 사업이 아주 좋은 예시죠.
아, LG나 카이스트, 서울대 등이 연합해서 개발 중이라는 그 기사 말씀이시죠?
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로봇의 관절이나 모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월드 모델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월드 모델이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같은 건가요?
네. 일종의 AI 머릿속에 들어있는 물리법칙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중력이나 마찰력 같은 물리법칙을 AI가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 제조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기 전에 가상에서 수천만 번 연습을 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 월드모델을 통해서 현재 글로벌 최고 수준인 로봇의 성공률, 그러니까 14.5% 정도 되는 이 수치를 20%포인트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와, 엄청난 점프네요. 아,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드론 레이싱 결과도 결국 이거랑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AI 드론은 트랙에 나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월드 모델 속에서 공기역학적 상호작용까지 다 계산하면서 수없이 비행을 마친 상태였던 거죠.
진짜 무섭네요. 범용 AI 경쟁이 포화되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이런 고도의 전문 과학 분야나 물리법칙을 정복하는 특화 모델로 넘어가고 있는 거군요.
생명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생명과학 전용 모델 GPT 로잘린드나 바이오 허브의 단백질 설계 모델 ESM 폴드 2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게 알파 폴드 3를 능가하면서 암연구에 투입되고 있다는 모델이죠?
네, 모니터 밖의 거대한 도메인들을 AI가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나 연구실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애플의 이번 WWDC 26 발표가 딱 그 접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비자 접점으로 시점을 이동해보면 애플의 스텔스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iOS 27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리 AI가 공개됐잖아요.
화면을 스스로 이해하고 개인의 맥락을 다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앱과 앱 사이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부족한 정보는 구글 제미나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하죠. 그리고 리퀴드 글래스 UI 같은 걸 도입해서 반응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아, 리퀴드 글래스. 그거 보니까 되게 매끄럽게 넘어가던데 오픈 AI가 응답 길이를 30% 줄인 GPT 5.5 인스턴트를 출시한 것도 결국 UX, 즉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를 길게 읽어주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끊김없는 상호작용이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자녀 보호 기능으로 고어물이나 폭력물을 즉각 차단하는 강력한 기능도 추가했고요.
랭크 피벗의 분석을 보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AI 뇌를 만들겠다고 막 9천억 달러씩 쏟아붓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인프라에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애플은 그 투자금의 딱 1.5%만 쓰고도 그냥 모바일 생태계라는 엄청난 톨게이트를 세워버렸어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한 AI를 만들어도 내 고객들 만나려면 나한테 통행료 내라 이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애플은 최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바닥부터 만드는 그런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인터페이스만 장악한 거군요.
네, 20억 명의 사용자가 AI를 경험하는 그 최전선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애플 특유의 보안에 대한 신뢰를 꽉 쥐고 독점하는 겁니다.
사용하기엔 이렇게 점점 편해지고 매끄러워지는데 그 이면에서 개발되는 과정의 데이터들을 보면 전 좀 무섭더라고요. 아까 엔스로픽 내부 데이터 보셨죠?
네, 2026은 5월 지표 말씀이시죠?
아니, 2월까지만 해도 AI가 작성한 코드 비율이 한 자릿수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80%를 돌파했다면서요. 엔지니어의 하루 코드 병합량도 8배나 들고요.
오프스 4.6 모델이 등장하면서 AI가 과거에는 인간이 12시간이나 매달려야 했던 복잡한 작업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 겁니다.
2만 명이 할 일을 100명이 해내는 세상이 온 거네요.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그 엔스로픽의 드리밍 기능이었습니다.
아, AI가 스스로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는 그 개념 말이죠.
네. AI가 인간이 안 시켜도 오프라인 상태일 때 과거 세션을 혼자 복귀하면서 자기 개선 루프를 돌린다는 거잖아요. 실수를 스스로 깨닫고 고친다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재귀적 자기 개선, 즉 RSI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베라로빈이 본격 양산되고 심지어 1조 파라미터짜리 거대 모델을 그냥 윈도우 PC에서 로컬로 구동하는 DGX 스테이션 4 윈도우까지 나왔잖아요. AI 컴퓨팅이 완전히 분산화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특이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 AI 경제가 연 2,600%씩 성장하고 있는데 기존 GDP 측정 방식으로는 이런 엄청난 혁신과 피드백 루프의 폭발이 보이지 않거든요. 숨겨진 경제 성장인 셈이죠.
경제 폭발은 좋은데 누구나 책상 위에 이런 엄청난 초지능을 두게 된다면 시스템 해킹 같은 리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수입 AI 뉴스레터에서 본 소시오핵 벤치마크, 그거 정말 소름돋더라고요.
네, AI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무한대로 극대화하는 편법을 찾거나 법적인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피하면서도 규정 자체는 준수하는 사회적 해킹을 90% 이상의 정밀도로 찾아냈다는 연구죠.
규정을 안 어겼으니 잡을 수도 없고 사실상 제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네요.
게다가 네이처지에 실린 데이터 연구를 보면 데이터 소스의 통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중국 국영 언론 데이터가 LLM 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죠.
네, 이건 어느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적 객관성을 보는 겁니다. 국가가 통제한 언론 데이터가 훈련에 섞여 들어갔을 때 LLM의 답변 자체가 구조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해킹 없이도 데이터만 슬쩍 섞어 놓으면 전 세계인의 세계관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과거 이란 핵시설을 마비시켰던 스톡스넷 이전의 바이러스, 그 패스트16시스, 패스트16.시스 사례가 떠올라요.
아, 물리적 계산 소프트웨어에 아주 미세한 오차만 살짝 일으켰던 그 사건이요?
네. 수치상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기계는 망가지잖아요. 만약에 초지능 AI가 자기 경쟁자의 탄생을 막으려고 상대방 데이터에 그런 미세한 오차를 몰래 심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호주 정치인 앤드루 리가 주장한 급진적 선택성이라는 개념을 빌려오자면 우리는 이런 멸종위기급 리스크를 당장 경제적 가격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유연하고 강력한 감시와 보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기술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막강한 힘을 통제하고 올바른 가치를 부여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요.
아,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코딩을 넘어서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면서 우리의 스마트폰과 일상기기에 완벽히 녹아드는 2026년 6월에 이 거대한 AI 혁명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숨가쁜 변화들이 한 주 만에 쏟아졌죠?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압도당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단단히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AI가 실행과 연구 과정, 그러니까 인간의 땀방울을 99% 자동화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남은 건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결정하는 영감과 취향뿐이라고 위안을 삼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AI가 스스로의 과거를 복귀하며 꿈을 꾸고 심지어 사회적 시스템의 허점마저 꿰뚫어 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인간의 그 취향이나 목표 설정 능력조차 기계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소름돋는 포인트네요.
다음번 여러분의 스마트폰 스크린을 이해하고 다정하게 조언을 건네는 시리나 에이전트 AI를 보실 때 과연 내가 AI를 이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AI가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